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거나 나는 선한 목자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오히려 반발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오늘 내용에 보는 대로 예수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험악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대 사회에서 돌을 던져 죽일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몇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자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패역한 자식 같은 사람들로 가장 잔인한 극형의 대상을 처벌하는 방법이 바로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하면 바로 십자가형의 고통처럼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의 방법이 바로 돌을 던져 죽이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께 돌을 던져 죽이려 하자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려 하는가를 항의하심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답변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이고 사실 신성모독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적으로 맞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은 율법의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에 이스라엘 여인과 이집트 사람 사이에 태어난 한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다가 그것을 들은 사람이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가두어두고 하나님께 명령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16절에 레위기 24장 16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은 저들의 이해가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보는 대로 예수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고 오해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재판장들을 신이라고 한 성경 사실을 들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신이라고 칭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피할 수 없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증거를 하시는 내용을 듣습니다. 먼저는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리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30절이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인데 사람을 살려야 할 종교가 사람을 죽이려는데 급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자기 희생적이라면 거짓은 언제나 상대를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도 그렇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나타나는 기성 종교와 비교해서도 언제나 진리의 사람들은 비폭력적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은 저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다고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숨기자고 부추길 때는 그를 죽이라는 말씀에 근거를 하고 아마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기독교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고 부추긴 적이 없음에도 저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자고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감행하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응하시는 32절에 우리 주님의 반응이 더 논리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즉 자신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자신이나 사람의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증거하십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로 예수 기도에 행한 모든 이적들은 어떤 것도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나 또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거짓과 해악을 끼치신 어떤 경우도 주님은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죄에 매여 고통하는 인류를 그 죄악으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하시려는 모형으로 나설 수 없는 질병에서조차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에게 보여권을 그러셨는데 앞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3장 21절에 말씀하신 바 있고요. 또 나중에 예수 기독께서 잡히셨을 때도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가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18장 20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부끄럽거나 두려워서 감추거나 몰래 행한 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고 나타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반박할 근거는 저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는 데까지는 유대인들도 말꼬리를 잡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궁색한 저들의 변명은 한마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죄의 사람들은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 신성모독의 내용은 바로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런 표현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위에 어둠과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떨며 두려워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겁을 먹었던 저들의 조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신령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가능했던 모세만이 사람들이 그처럼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떨며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오로지 육신적인 판단과 생각과 같이 예수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최종적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 끌어내리려는 저들이야말로 참담한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바른 영성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인 일을 가르치고 주장함에도 육신적이라고 판단하고 방해하고 거절할 수 있는 육신적으로만 신앙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데서 우리 각자의 영성을,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해설하시는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길죠. 다섯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4절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난해주에 보면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백성들을 판결하는 재판장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만 봐도 가령 12장 34절이라든가 또는 15장 25절 보면 인용되는 말씀이 시편인데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구약 전체를 총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분의 공의를 힘입고 백성을 판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신이라 일컬었다는 내용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의 내용처럼 예수도는 임시적으로만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분이 아니라 이러한 인용도 온전한 표현은 못됩니다. 다만 저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심이죠.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신이라고 칭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연히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같은 권위를 아버지와 더불어 사용하시며 인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증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5절을 그랬는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34절의 인증이면서 확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신 것처럼 기록된 진리는 바뀌거나 없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를 다른 절이지만 붙여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36절에 그랬죠. 세상과 다른 영혼 속에서의 가치와 일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해설과 함께 자신이 행하셨던 이적의 사실을 덧붙여서 증거를 하시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7절에 그러셨고요. 예수도께서 그들과 같이 그냥 무능한 보통 사람이라면 굳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 하늘의 성품과 신비를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오직 육신적으로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우리 현실의 의미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두려운 증언이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반전의 증거를 다시 선언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물론 여기에 그 일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적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놓고 그 일은 믿으라. 그러나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그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할 때 비로소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늘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니라는 잘못된 틀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 자신의 기준, 내가 만든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나 자신을 복종시킨다면 그 역사들은 바로 나를 위한 역사가 되고 어려움 없는 이해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39절에서 42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렇게 있습니다. 불신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결과적으로 10장 말미에서 보는 겁니다. 이 10장에서는 계속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셨지만 그들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배척 속에 그들과 헤어지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얻게 되는 주님의 영성과 능력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계속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내쫓거나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한적한 장소에 가 계셨지만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 모여왔음을 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39절엔 그랬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7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했고 같은 내용이 앞에서 이미 7장 44절이라든가 8장 59절과 또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30절에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들이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40절에 그랬는데 이미 앞에 우리가 상고했던 대로 3장 22절 23절에 언급했던 장소라고 여겨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하던 곳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거기에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불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41절에 그랬잖아요. 먼저는 여기까지 예수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니었음을 요한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그리고 바로 뒷절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는 상상하지 못할 결실을 봅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도 밤에 전기불을 켜놓으면 곤충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거나 오징어를 잡을지 어떡합니까? 집어등을 켜죠. 아주 배를 대낮처럼 환하게 해놓으면 고깃대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신령한 빛이신 예수도의 주변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맛집이 변두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잖아요. 이 우리 교회는 결코 변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만 한다면 역시 모여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은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도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극찬하신 마태복음 11장 11절이라든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그렇죠.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자 요한은 사실 이적은 전혀 행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은 이런 좀 독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비수 같은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도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조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은 경우죠. 당시 사람들이 평가처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증거는 사실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선지자는 선지자된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선지자의 예언의 진위성입니다. 이 사람이 증거하는 예언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자기 욕심이냐 그렇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도 들어있었고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셨고 또 그런 선지자들을 경계하신 내용들도 선지서들 보면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가 더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하는 평가로 요한의 역할은 예수도께서 증거하신 대로 진실되고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자였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예수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었음은 당연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른 참 성전 되신 예수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활동 장소인 그 모형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오해받고 푸대접을 받으셨는데 사람도 별로 없는 이 외곽에 몰려온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이상한 현상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런 확신의 이야기가 나눠지면서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42절에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로 비유되고 찍힘을 받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구원의 신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요한사도가 선정한 일곱 가지의 이적 중에 마지막이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의 절정과 함께 또 다른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은 그분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범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이나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범할 수 있는 말씀에 어긋난 종교가 자주 범할 수 있는 죄악이 신성모독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신앙의 상태가 자라야 된다 하는 이유 때문에 올해도 이런 표때 세운 말씀을 세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의 행하시거나 가르치신 모든 이적과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주님처럼 피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예수도처럼 확신에 찬 하늘의 사람들로 자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도께서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외형적으로 그럴싸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여 그분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이적은 행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바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전하라 하면 전하는 단순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상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